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다 믿으시죠? 네.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는 것을 믿으면요, 모든 일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한 게 별로 없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지, 이렇게 정말로 믿으면 내가 뭐 인정받고 또 칭찬 듣고 상을 받고 그런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받을 상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됐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영광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81년을 맞이해서 서울 한복판에 이만한 교회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게 은혜로 된 거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에 대한 영광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영락이라는 이름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100%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주 공부를 잘하고 그러면 그래서 아주 잘 되고 뭔가 아주 열심히 잘해서 어떤 영역에서 열매를 맺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누가 아이고 집사님 내 아이는 어쩌면 그렇게 애가 공부도 잘하고 일을 잘해요, 요번에도 뭐 큰 상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 집에 뭐 머리 빼면 뭐 있나요,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한 가닥 했습니다. 이렇게 은근히 그는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 집안 내력이 머리는 좋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자랑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걸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요새 무슨 생각이 자꾸 드느냐 하면은 사람이 나이를 먹고 또 세월이 흐른다는 거는 반대 방향에서 보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다가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뭘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너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뭘 내놓을 거냐, 응? 내놓을 게 있냐, 참 큰일 났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걸 준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막 간절하게 들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될 텐데 그런 어떤 초조함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요새 자주 더 많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아까운 시간, 에너지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욕심에다가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수수께끼도 그런 수수께끼가 없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요 서울역에서 이렇게 조금 가면은 그리 크지 않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총각 전도사님이 한 사람 있었는데 저도 뭐 결혼 안 하고 교육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총각 교육자가 처신하기 어렵다는 걸 잘 알죠. 왜냐하면은 장가를 안 갈 것도 아니니까 결혼을 하긴 해야 되니까 자꾸만 교회 안에 여선생님들이나 청년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또 아무한테나 마음을 표시할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그래도 교육자인데 아무리 앳됐지만 또 이제 성도들 쪽에서 저 전도사 우리 사이 삼으면 안 될까? 이렇게 또 권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접근해 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처신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총각 전도사, 총각 목사를 하니까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한 방울 흘리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을 맡아주세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딸이 뭐 나이나 좀 비슷한 몰라도 그때 한 10살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동서, 그분은 집사님이고 손이 동서는 권사님인데, 그 다음에 또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얼마 전에 우리 동서가 다녀갔냐고 그러면서, 아이고. 그리고 나선 이제 그 청년을 보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우리 청년부의 막내로 생각했는데, 그 어머니하고 그 말하자면 큰어머니죠. 큰어머니가 다녀간 다음부터는 예사롭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딱 시험 들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울역 옆에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총각 전도사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여선생님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 딸인데. 그래가지고 장로님 딸이 이제 이렇게 접근해 왔어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전도사님이 제 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약간 절반은 충격을 받고 또 절반은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기도를 해도 이게 마음이 안 가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은 그 여자 청년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전도사님이 제 짝인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이 하나님의 뜻이 딱 일치해야 되는데 엇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어떤 게? 근데 사실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할 때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이 전도사님이 아, 저 사람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는 자매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 자매도 다른 장로님 딸이었어요. 둘 다 장로님 딸이에요. 근데 이 전도사님 마음은 그 다른 그 자매에게 가 있는 거죠. 틀림없이 저 자매가 하나님 뜻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매에게 벌써 몇 달 전에 자기 마음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인 것 같다고 전도사님이 먼저.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매가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갖고 이해 안 됐는데, 몇 달 후에는 다른 장로님 딸이 먼저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입장이 반대가 된 거죠. 지난번에는 전도사님이 먼저 했다 안 된 거고, 이번에는 다른 자매는 그 자매가 먼저 했다가, 하여튼 둘 다 이렇게 엇갈리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가 그렇게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한 2, 300명 모이는 자그마한 교회니까 금방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은밀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뜻인가 보다 생각했던 그 첫 번째 자매가 그런 걸 다 이제 알잖아요. 듣고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전도사님이 하나님 뜻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자매가 또 전도사님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먹는 떡인데 갑자기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전도사님, 그 첫 번째 자매가 또 전도사님에게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도사님은 누구랑도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교회 장로님들끼리 큰 이게 갈등이 생겼어요. 둘 다 딸 자식 앞에 있는데, 그 작은 교회가 그 전도사님의 그 처신이 이상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장로님들끼리 의가 상하고, 같이 자라난 그 두 자매들끼리
그냥 친구인데 친구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결국 그 전도사님은 교회에다가 큰 분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만 이렇게 휘저어놓고. 참 이게 처신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소상하게 아는 이유는 그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하고 그 교회랑 가깝고 자주 이렇게 왕래하고 그래서 그 교회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는 거죠. 그때 저도 장가를 안 갔을 때거든요. 야, 저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뜻이 누굴까? 그런 거 참 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세요? 진짜 그게 이웃교회에서 있었던 얘기가 꼭 제 얘기같이 생각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나도 저렇게 실수하면 안 되겠다. 교회에다 피해주면 안 되겠다. 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엉뚱한 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엉뚱한 데 있던 그분이 지금 저와 같이 있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그녀를 만나서 살게 됐는데 그게 뭐가 제일 어려운지 아세요? 그때 확실히 하나님 뜻인가 하고 거기다 제 마음을 합쳐야 되잖아요. 그죠? 제 마음을 거기다가 합쳐야 되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로라.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 인정하밀로라가 오늘 저녁에 말씀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인데 그 인정하밀로라가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쉰비바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거든요. 쉰비바조, 쉰비바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두 말이 붙은 거예요. 쉰이라고 하는 거랑 비바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쉰비바조가 됐어요. 쉰이라는 것은 더불어, 함께,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바조라고 하는 거는 가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쉰비바조 그러면은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함께 따로따로 있었던 이게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함께 하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 본문에서는 인정하다라고 번역했어요. 인정하다. 여러분, 그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사가 나오다가 그 다음 가사는 아마 귀에 익으셨을 거예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가사가 기억나시죠? 바로 딱 그겁니다. 주님의 손이 여기 있으면 거기다 나의 손을 이렇게 딱 포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참 기가 막힌 가사인 것 같아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딱 그렇게 뿌리치는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또 이렇게 포갠다.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죠? 거기 못자국이 확 박혀가지고 구멍난, 손바닥에 구멍난 그 손이에요. 거기다가 나의 손을 이렇게 포개는 것은 나도 그 못자국을 가지는 거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나도 고난을 받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곳으로 나도 발자국을 정확히 짚어서 같이 걸어가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동사로 말하면 이 신비바조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손바닥이 주님의 손이 나의 손하고 이렇게 포개지는데 주님의 손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얘야 내 손 잡아라 그렇게 하면은 이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딱 뿌리치면 포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주님의 뜻 위에 나의 뜻을 딱 포개야 되는 거죠. 그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여러 번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아, 주님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 때 우리는 주님의 손을 꽉 잡는가 아니면 그 손을 뿌리치는가 이게 이제 엇갈리기도 하고 주님과 동행이 되기도 하는 그런 갈림길 아닙니까?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사람과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거기다 포개는 사람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수도 없이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오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여행을 다니시는 중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요. 사람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지방 아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일본, 한국, 중국 뭐 그것도 다 아시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그리스 그쪽부터는 서쪽이라고 그러고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어디서 태어났나요?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타르수스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다소가 튀르키예의 저 동쪽에 있습니다. 튀르키예 그 옛날 터키라고 그랬는데 저 동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체가 아시아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쪽이 친숙한 거예요.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는 우리 고향이 있는 길리기아 지방에도 전하고 뭐 그런 마음속에 계획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딱 가로막으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 너 아시아로 가지마 뭐 꼭 이렇게 했다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탁탁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여건이 아주 좋게 열리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상하게 그게 안 되고 꼬이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꾸만 안 되게 하는 일만 일어나는 아마 그런 거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또 계획을 세웠어요. 무시아보다 비두니아가 훨씬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 방향으로 아시아 더 깊이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상하게 길이 안 열리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됐어요.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실까? 왜 자꾸만 이렇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고 문이 닫히는 것일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다가 9절,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 드로아에 가가지고 이제 고심하고 기도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 전에는 이상하게 뭐가 잘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무슨 사인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드로아에서는 딱 환상이 보이면서 마케도냐 사람은 오늘날의 그리스를 말하잖아요. 서쪽이잖아요. 서쪽. 방향이 반대입니다.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더니 건너와서 거기 이제 튀르키아에서 오늘날의 그리스로 건너가려면 좁은 해협이 있어요.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딱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상을 본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 수 있습니까? 아, 뭐 이상한 환상을 봤네. 그렇게 묵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묵살하지 아니하고 10절 아까 읽은 대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는 그 방향을 정반대로 돌려서 그동안에는 동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서쪽으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자마자 그쪽으로 가기를 힘썼다. 여기 힘쓰다고 번역된 제테오라고 하는 동사는 아주 열심히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빨리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 하나님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고 지금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난 거는 주님이 손 내미신 것 같아요. 바울아, 나 마게도냐에 있는데 이 손 잡고 너도 마게도냐로 와라. 그런 순간이죠. 그때 손을 내밀어서 딱 잡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인생의 중요한 고비, 단계, 결정, 그런 어떤 전환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가 늘 말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 순간에 이거 뿌리치는 거죠. 찬양은 이렇게 부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내미시는 그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려면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권. 그래서 여러분 선교를 흔히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로 많이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선교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모든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제자들은 뭐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천하로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선교는 주께서 주도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모든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는 거고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그러면 저리로 가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은 이렇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교회 차원에서 아니면은 무슨 연합 모임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요. 아, 이번에 우리가 동남아 어느 나라에 뭐 이런 식이죠. 우리가 선교를 좀 하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런 예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안 갔고 그 선교회가 우리 교단 안에 교회들이 이루어진 상당히 큰 선교회 조직이 부산 경남에 있습니다. 그 부산 경남에 있는 선교회 조직은 여러 개 노회가 같이 하고 있고 많은 교회가 또 교회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아주 상당한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유럽에 우리 한인교회가 많이 있지만 한인교회들이 다 세를 얻어가지고 건물을 빌려서 하는 데가 거의 대부분인데 이 교회는 유럽 한복판에 아주 훌륭한 예배당을 땅을 사고 지어가지고 굉장한 힘을 발휘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선교회인데 이제 거기서 몇 사람을 동남아로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몇 분이 어느 나라에 가서 이렇게 돌아보고 선교사들도 만나고 이쪽에 선교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돌아보고 이제 그 나라를 떠나기 전날 밤 이미 와 있는 다양한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단만이 아니고 다양한 교단의 선교사님들을 하루 저녁 식당에 초대해가지고 이제 식사를 대접했대요. 그 참 좋은 일이죠. 뭐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수고를 위로하니까. 그런데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어떤 분이 왔느냐 하면은 그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해볼까 마음을 먹었던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서 온 거예요. 그 나라에 선교사로 온 건 아니고 한번 이 나라가 어떤가 하고 탐색차 오신 분이 그 식사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미 일찍 와가지고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는 마음의 결론을 내렸어요. 이 나라는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분들도 이제 떠날 생각이죠. 그냥 식사만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선교회에 가신 분들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 나라의 선교사 아직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쭉 사정을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나라에 와서 선교를 할까 하고 지금 탐색차 왔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 선교회에서 가신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탁 확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분을 여기 있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난 게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다. 이분을 여기 있게 하고 우리 선교회가 이분을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즉석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선교회랑 연결해가지고 여기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이제 내일 아침이면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는 건데 우리 선교회 가신 목사님들이 제안을 하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 나라를 떠나려고 했는데 아, 이분들을 만나게 하신 게 주님의 뜻인가?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 가신 분들하고 그 선교사님 내외가 주님의 손을 같이 잡는 거예요. 선교 파트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나라로 들어오셨고 우리 선교회가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같이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많은 선교사들을 직간접으로 만나고 후원하고 그랬는데 정말 최고의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은 많은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미국에서도 어디서도 내가 하는 선교는 이렇습니다 하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정말 대단해요. 그분이 다른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붙들어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분을 그 식사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아, 그 우리 교단 선교사가 아니지 않냐. 아니,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뭐 미국에서 훈련받았든 뭐 우리 교단 신학교를 안 나왔으면 또 어때요? 그래서 그런 거 다 초월해가지고 그분을 후원해가지고 지금 벌써 15년 이상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이 그분이 거점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들도 많이 들어갔고 제가 땅끝 교회에 있을 때도 또 젊은 선교사 가정을 파송했고 또 한 가정 서울 와서도 보냈는데 서울 와서 보낸 그 가정은 영락교회에서 자라난 분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다 사람들을 세우시고 해서 그 지역에 뭐 학교도 하고 그 다음에 난민 떠도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 마을도 세웠고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이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을 방과 후에 빈민가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그 골똘한 불교신자들이 자원해서 교회 나오고 그 빈민가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기적을 보이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선교는 우리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지도 놓고 여긴 이렇고 저긴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다. 그걸 확실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도 이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말씀 산책이 이제 욥기를 지금 하는 중인데요. 제가 이제 욥기를 욥이 말하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이 말하기도 하고 쭉 하잖아요. 저는 조금 진도를 먼저 나가서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데를 제가 이제 요새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걸 쭉 읽고 또 읽고 읽어보면은 그게 참 합치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말의 내용만 두고 보면 욥이 하는 말이나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나 나중에 엘리후가 하는 말이 내용이 같은 게 많아요.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데 마음은 서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데 마음이 만나지를 못하는구나. 말은 만나는데 마음은 서로 찢겨지고 있구나. 그런 거를 거기서 많이 읽어요. 그럼 여러분 욥기의 주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왜 의인이 고난당할까? 이런 게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를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고난당하지?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기 시작하면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이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런 질문이 생기고 그 질문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의문이 생겨나는 거죠.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 뒤에 등장하셔가지고 그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누가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오래 싸워온 그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너희는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창조주의 주권 앞에서 흙으로 빚어 만든 너희가 도대체 뭐냐 내 앞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아예 달라요. 고난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욥이 42장에 오면은 내가 말을 많이 한 거 알지도 못하고 말한 것을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 내미시는 손에 우리 손을 포갤 수 있을까? 아니 이건 내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이 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안 하시고 왜 손을 내미시지? 이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부담되게 느낄 때도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인 것이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 손 잡고 따라와. 저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면서 정말 주님의 손을 꽉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체온이 우리에게로 옮겨지는 거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우리 연약한 손을 꽉 붙드시는 거예요. 이 심비바조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쓰였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런데 거기 연합하다가 바로 그 단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겨 있습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손, 발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해가지고 연합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로 된 것이에요. 우리 각 사람에게 몸이 하나입니다. 그죠? 홍길동에게 몸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린 서로 다 다르지만은 다 연결돼가지고 하나잖아요. 우리의 몸 자체가 이게 심비바조예요. 포개어져가지고 하나로 사는 거죠. 머리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 내 발은 벌써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연합을 이루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거를 말해주는 거죠. 저는 행복한 인생 또 불행한 인생의 차이가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인생은 내가 걷는 이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아무리 고대강실 좋은 집에 살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목사님들을 통해서 보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이렇게 자리가 다 잘 잡힌 조건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데도 그렇게 불안하고 늘 마음이 힘들고 그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절절매고 병이 나고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야, 저렇게 어려운 데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남들이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거의 매일 아침 저에게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저랑 연배가 거의 같은지 저보다 하나쯤 많은지 그러신데, 저 지리산 산골짜기에서 목사님이 트랙터를 몰고 목사님도 고추 농사도 짓고 성도들하고 같이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농사 지으면 그거 모아가지고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도 도와주고 정말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어저께 아침 저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아유, 너무 덥네요. 뭐 그분 논밭에 나가서 일하시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분은 길게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로 출판도 하고 그러는데 참 은혜로운 글을 많이 쓰세요. 저는 뭐 그렇게 길게 못 쓰고 그냥 한 줄 보내요. 목사님의 가쁜 숨소리와 흐르는 땀이 들리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줄 보냈더니 그 목사님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럼 불만 섞인 말로 하나님 왜 나를 이 산골짜기에 집어 던지셨냐 이런 거 일절 없어요. 힘은 들다고 그래요. 힘은 들다고 말하지만 행복하다고 그래요. 참 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 힘든 거 당연하죠. 그 농사도 할라, 설교도 할라, 뭐 그 마을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또 조합도 만들고 뭐 하니까 힘은 들지요. 그렇지만 행복하다고. 행복하니까 힘들어도 견디는 거죠. 제가 전에 우리 막내딸 다녔던 포항의 어느 교회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참 행복한 교회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교회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다고. 이제는 그 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 교회 안 가거든요. 그럼 말하자면 그 교회로 보면은 얘는 이제 이 교회 다시 안 올 떠난 교인이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이 떠난 사람에게까지 관심을 가진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주영아 너 잘 지내냐, 보고 싶다, 그래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런 걸 목사님이 보냈다는 거죠. 딸한테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참 그 목사님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꼭 아예 아빠 같은 사랑과 관심으로 떠났는데 계속 그 교회에 있을 것도 아니고 이제 떠났잖아요. 모른 척해도 누가 뭐라고 말 안 하잖아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누가 뭐 가슴에다가 안 하면 가만 안 둬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러나는 거예요. 우러나서 사랑이 우러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목사님이 행복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모습하고 그 교회 이름하고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행복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동기 목사님은 제일 행복한 교회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그 제주도에 지금도 있습니다. 제일 행복한 교회. 저는 영락교회가 제일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의 손에 잘 포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대로 좀 해보겠어요. 이렇게 안 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보고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인정하는 태도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요. 그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는 조지 밀러 목사님도 고아원을 크게 했고요. 또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고아들을 돌봤거든요.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아들을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생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또 300파운드나 필요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300파운드가 생겨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순간 스펄전 목사님 마음속에 그 조지 밀러 목사한테 갖다 줘라. 기쁨도 잠시.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300파운드를 들고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그 직원이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러니까 찾아보더니 아, 저기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기도한다는데 가만히 가니까 조지 밀러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이려면 3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 큰 감동을 받았대요. 아낌없이 들고 온 그거를 그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드리고 나는 이제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더니 300기니가 와 있더래요. 여러분 300기니는 300파운드보다 그때 가치가 조금 더 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곧 가서 전달하고 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자를 붙여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입니다. 저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라고 하는 이자를 붙여서 우리 인생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선교하는 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우리 다 주님의 손을 마주잡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영락교회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다 이제 날 센 것 같은데 뭘 그런 기도를 하냐고 그래요. 사실 요새 남북 간의 관계 뭐 보면은 통일이 거 되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저는 주님의 뜻이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을 포개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도 북한 동포 사랑 기도회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동쪽으로 안 가고 서쪽으로 갔잖아요. 유럽이 먼저 복음화가 되고 그 다음에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우리나라엔 좀 늦게 왔어요. 만약에 이게 동쪽으로 갔으면 중국을 거쳐서 훨씬 빨리 왔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된 거 감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는 저희의 욕망에 따라 이기적인 판단으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즉흥적인 감정과 이해 타산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뿌리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자마자 그리로 건너가기를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였고 그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손을 기쁨으로 포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